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남하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옛날 하나님 백성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 시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일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다 자기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욕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도와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느냐, 그 문제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아니면은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 좀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스스로 좀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물론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쉽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뭐 저에게 여러 번 설교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 도우셨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는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면은 난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안다고 치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생활 형편이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할 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번 일이 잘 됐다, 그런 말들은 좀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다, 뭐 이런 말들은 교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이번에 나의 일이 실패했다, 그런 말은 교회에서 듣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내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 그런 말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은 교회에서 거의 다 하지를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 뭐 어기장 놓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기분 나쁜 일이고 잘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두면서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반발이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생각할 것은 잘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된 일들은 하나님과 하등에 상관없이 일어난 일로 봐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다 해가지고 좋은 일을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도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문제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이걸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 이걸 마음속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에 처해 있던 바로 그 순간들 그런 순간들에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를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게 된 것이고 내가 넘어지게 된 것이고 바로 그런 순간이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먼저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한 그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이제 지어서 부른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의 말이 됩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 그걸 가지고 감사해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동일합니다. 좋은 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어진 것이다. 다들 그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나를 도왔다가 또 안 도왔다가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평소엔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내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면 나에게 달려와가지고 도와주고 그 일이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시는 하늘로 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리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날 도와주시고 일이 끝나면 가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성경을 너무 겉만 보는 거예요. 그래, 이 12절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구질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그 말에 여러분이 좀 많이 그 중심을 좀 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말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도왔다 이 말하고 여기까지 도왔다 이 말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 사건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도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여기까지라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돌을 세우고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부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들이다 그런 얘기가 여기까지도 오셨다. 그런 말에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물론 뭐 전쟁에가 승리한 그런 역사도 있지만은 패배한 역사도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도왔다 이런 말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하나님께 벌받고 또 이런저런 뭐 징계를 받고 뭐 넘어져 실패하는 이런 모든 것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그걸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그 앞에 그 등장한 그런 말입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그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말이 그 사무엘상 4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투를 처음 했는데 그때 진을 친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에벤에셀 곁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에벤에셀의 어떤 그 한 변두리 그런 그 지역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에벤에셀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에벤에셀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승리한 게 아니고 패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 짓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무참하게 패배한 그 지명대로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그 돌의 이름을 지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뭐겠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즉 도비 돌이다 이런 뜻이 있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 있는 그 지역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지역에 싸움을 해가지고 패배했다. 뭔가 좀 우습지 않냐 그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우리가 생각한 도움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가지고 전쟁 이기게 해주는 것 이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으로부터 20년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20년 지나고서야만이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하면서 돌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20년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었던 일이었다 이걸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벤에셀 싸워가지고 패배했다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서 패배한 것이다. 20년 세월 동안 블레셋과 압제에서의 고통 속에 살았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20년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살았다 그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왔다 그 말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스라엘 생각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나 제물 드리는 일만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들을 도와줄 것을 믿었습니다. 마치 지금 현대교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잘 지키고 십일조 잘하고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뻐서라도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돼서라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일이 잘 되게 해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이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고백하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보면은 기리앗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리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짓기가 했더니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원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어진 거예요. 괜히 여호와를 그들이 사모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고 살면서 서서히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범죄가 어떤 것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직후에 그런 말을 했다면 오히려 화만 돋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고 또 살아오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 말이 우상을 버려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이 그들 마음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20년 세월을 고통 속에 지내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그냥 허송 세월이 아니었다. 그냥 고생만 하는 그런 세월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들이었다. 그걸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괜히 패배하게 하시고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고통 속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들을 도우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살아가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 그들을 돕는 것이었는데 그 도우심이 뭐냐면은 패배하게 하는 것이었고 고통받게 하는 것이었다. 그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다 알고 도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패배했던 블레셋 패배했던 그 에베네셀 그 지명대로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던 도움은 그건 잘못된 것이었다. 지금 우리의 패배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알게 된 그 도우심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 그게 바로 에베네셀 돌의 의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20년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그들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그렇게 20년씩이나 걸립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루아침 변하는 게 절대로 아니오시단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마음에 두고 내 욕심껏 살던 사람이 오늘 설교 한번 딱 듣고 나 갑자기 그 말 뒤바뀐다는 거 전 그거 안 믿습니다. 물론 뭐 성령이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뭐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령이 하시는 것도 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헷갈려 바뀌는 그런 식은 아니라 생각해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걸 겪으면서 그 생활 속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게 성령이 하신 일이지. 난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씀을 막 보니까 갑자기 막 생각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더라. 그래가지고 온통 목숨이 갑자기 다 사라져버리더라.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버려지는 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좋다고 여겼던 것이 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살아가며 배우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물론 생각이야. 그래, 그렇구나. 알지만은, 그게 내 몸에 배인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내가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실패도 주고, 고통도 주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라 그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을 막 뒤흔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죠. 나를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자로 만드셔가지고 그 낮은 자리에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는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되게 하셔가지고 그 마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깊이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실패하는 것도 어렵게 하시는 것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신 일이었다. 그걸 아셔야 되죠. 이스라엘도 자기 범죄를 깨닫기까지는 20년 세월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완악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찾는다는 것,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0년이 걸릴 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3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몇 년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살게 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신 법이 없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고야 마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 의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지 때문에 우리 삶에는 실패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신자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는 과정이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비록 내 몸은 고생을 하고 있고 내 심적으로 염려하고 범민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내 몸은 고달파도 내 영혼을 살리기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과정이다.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 일하시는 도우심이다. 이걸 이해할 때에 우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보지 못하고 놓쳤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도왔고 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돕고 계셨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원하시냐 그 말입니다. 이런 도우심을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가 있고 고통으로 밀어넣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실패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돕기를 원하시느냐. 진짜 여러분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살아가는 이게 소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뭔가 아이고 그런 도움은 내가 조금 꺼림직하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살아있다면 결국은 역시 내 욕심은 세상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생각이 판단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도움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잘 되고 내 육신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육신은 무너져도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육신이 잘 돼봐야 마지막은 죽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일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육신을 붙들고 살아가 우리를 치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허물어 뜨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내 육신의 것을 믿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내 육신의 것을 뺏어가시는 그런 일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왜? 내 영혼 하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 잘되는 그것이 복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 사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여러분 속 일하고 계십니다. 순순히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도 내 완악함과 내 고집을 가지고 내 길만을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을 내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때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사는 겁니다. 내 일을 보게 되면 남는 건 실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왜 난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런 불만밖에 남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 그걸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붙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고 날 돕고 계시는 순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부유하게 살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부유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사람이기에 나를 붙들게 가난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보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돈이 넉넉한 분이 없겠지만은 돈이 넉넉할 때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게 넉넉할 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돈이 넉넉한 사람은 돈으로 살게 됩니다. 돈이 힘이 되고 돈이 날 지키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돈이 넉넉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신자가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말을 하면서도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지만은 그런 우리들이니까 돈이 없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좀 되어봐라 그 말입니다. 돈 없는 게 불행이 아니고 돈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나를 생각해보니까 나에게 돈이 없는 건 오히려 나에게 좋은 일이구나. 좀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그게 신자다운 마음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죠. 의지할 게 없게 하고 바라볼 게 없게 하고 기댈 것이 없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돌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에베네셀이란 돌은 기념비입니다. 기념비인데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보고 이 돌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그 돌을 보고 아니다 우리는 한 도움 받고 있다 실패 속에서 그 도움을 다시금 되찾아라 그런 의미에서 에벤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도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도왔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처럼 우리도 뭐 기념비 하나 좀 세워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 기념비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뭘로 기념비를 세우려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세우는데 우리도 좀 세우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1호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증언할 때 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거한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자신이 붙들려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가 힘은 받고 또 높고 낮은 관원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들린 것 너희 앞에 힘은 받고 있는 것 내 불행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 앞에 서가지고 힘은 받고 있는 것이다 너희 강해가지고 나 붙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서서 너희 앞에 증언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유대인이 왕과 그 높은 그 사람 앞에서 예수를 말 시키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재주로 아그립방을 부르고 관원들 부르고 유대인 불러가 예수를 증언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 서가 이렇게 예수를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내 여호와의 도우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 바라보면은 아이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다 붙들렸네, 내가 이런 고생당하네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생각하면은 나는 고생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아그립바 왕 앞에 서가지고 그 유대인들 앞에 서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이런 결론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냐 그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고생을 한다거나 핍박을 받는다거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돕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일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넷을 뭐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 에베넷을, 그건 바로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에베넷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도우시나 보여준 증거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러내기는 커녕 하나님 자체가 조롱거리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도 못 도와주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무능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런 꼴이 되어버릴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바로 하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하나님, 자기 백성 돕지도 못하는, 그래서 못 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보이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에베네스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일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툭한 불평과 툭한 원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아예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인생이다, 여기에 관심 없이 살아가지도 몰라요. 오늘날 세상이 그런 신자들 지금 믿음 보면서 너희들 같이 믿는 그런 게 믿음이라면 아예 안 믿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믿음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자기와 전혀 다를 법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이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에베네셀은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어야 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돌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것인가 이걸 증거하는 그러한 그 기념일을 서 있는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증거한 에베네셀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 자기 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일으키시는 그런 일을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걸 보고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있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붙드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육신은 무너질지언정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게 진짜 잘된 인생이라는 것, 바로 그걸 보여주라고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실패하고 무너질 고통과 고생하는 그런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고생했는데 내가 보일 게 뭐가 있는가, 이건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고생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날 도왔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보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육신은 볼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날 도왔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지는 것, 이들은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만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을 태워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4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을 세우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들은 내가 잘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잘되도록 돕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일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내 육신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 세우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때론 우리를 실패하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참 나를 도우시는 인생이었고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실패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실망과 낙심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날 도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젠 우리가 이 땅에서 에베네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그런 신으로 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진실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